계시록 49번 메시지 후기에 이기는 자들과 일곱 대접 첫 번째 후기에 이기는 자들 대환란의 대부분을 겪으며 통과함 계시록 15장 2절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이들을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들은 대환란의 대부분을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경배를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14장 12절과 13절에 언급된 자들로서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서 순교한 다음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김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살륙당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나중에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 2절은 나중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로 휴거됨. 그 다음에 그것은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4장 6절에서는 유리 바다 위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으나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된 후에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위에 있음.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또한 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들에서 그들이 벗어났음을 가리킵니다. 이 유리바다는 물이 아닌 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역한 땅과 천사들과 인류를 먼저 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한 천사들과 땅을 물로 심판하신 후 이 심판하는 물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불못은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는 모든 불들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는 두 수단인 물과 불은 함께 뒤섞여질 것인데 먼저는 유리바다로서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불못으로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못의 전조가 되는 유리바다는 불못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래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땅과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언제나 불로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장렬하는 불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렬하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불의 불꽃은 온 우주 안에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장차 하나님의 모든 맹렬한 심판의 총체인 불못이 될 이 유리바다 안으로 쓸어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갖고 있음.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어떤 악기도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이 검은 고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 3절은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 심판하는 물을 통한 그분의 승리의 구출로 바로의 군대를 이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해변가에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유리바다의 불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분의 백성들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심판을 가리키는 반면에 어린 양의 노래는 그들의 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는 소극적으로 그분의 심판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노래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그분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음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했음을 온 우주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 두 일에 대한 그들의 체험이 두 가지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과 길들을 찬양함.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행사가 나타나시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들과 그분의 길들을 찬양할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행사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행사인데 그 나타남에 있어서는 위대하고 그 성질에 있어서는 기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모든 심판들은 그 표현에 있어서 위대하고 그 성질에 있어서는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분의 통치하는 원칙들임.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행사인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통치하는 원칙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그분의 행사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의롭고 그 약속에 있어서는 진실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다면 그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분의 역사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통치의 원칙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할 것을 압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의롭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과 또 그분의 의에 통치하는 원칙에 따라서 언젠가 그분께서 개입하시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들의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비록 이 심판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길을 인해 그리고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통치하는 원칙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원칙들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있어서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길을 옹호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의 피해 원한을 갚아주시겠다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당신만 홀로 거룩하신 이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서 거룩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성한 속성에 들어맞고 또 그것을 형성하는 성질들의 총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룩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언급하는 한편 의로운은 그분의 원칙들을 언급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 계시록 15장에 있는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왕노릇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더 한층 나타냅니다.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거룩할 것이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권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장차 올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열국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과 15장에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이기는 자들은 산의 아이가 되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며 대환란 동안 순교한 이들은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부분을 통과하는 믿는 이들 대다수는 수확물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수확물의 휴거 뒤에도 주님은 수확 후에 익게 되므로 익을 때까지 더 많은 햇볕을 쬐는 것이 필요한 베고 남은 이삭들을 여전히 모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께서 행악자들인 포도들을 포도주 틀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실 것임을 봅니다. 일곱 대접. 이제 우리는 일곱 대접에 왔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 8장 13절에서는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곧 불게 될 세 천사에 남아있는 나팔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나팔의 세 화들은 대환란의 화들이 될 것입니다. 첫째 화는 구장에 있는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같은 구장에 있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일곱 대접들입니다. 이 일곱 대접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들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처음 네 나팔을 합한 것이 대환란의 서막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대환란 그 자체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일곱 대접을 쏟아 붓기 전 하늘의 광경. 하늘의 광경은 일곱인 이전에 계시되었고 일곱 나팔 이전에도 계시되었으며 일곱 대접 이전에 또다시 계시됩니다. 일곱인을 개봉하기에 앞서 우리는 4장과 5장에 묘사된 광경을 갖습니다. 이 광경에서 우리는 하늘에 놓여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보좌를 두른 무지개와 24 보좌 위에 앉은 24 장로들과 네 승물과 존귀하신 사자 어린 양을 봅니다. 이 광경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인 존귀하신 사자 어린 양을 통해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광경에서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는 주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일곱 나팔을 불기에 앞선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에서 온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도록 그것에 향을 더해 줌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십니다. 그분의 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며 땅 위에 그분의 심판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를 일곱째 나팔의 심판으로서 곧 응답하고자 하심을 계시해 줍니다. 15장 5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전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 여섯째인 처음 여섯 나팔, 일곱째 나팔의 일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입니다. 15장 1절과 7절 그리고 16장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 특히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대해 분노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 중 많은 부분을 집행하셨고 또 그분이 하셔야 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성취하셨지만 그분의 진노는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격심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하나의 하늘의 광경이 계시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경의 여러 방면들을 살펴봅시다. 성전이 열려 있음. 계시록 15장 5절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란 문구를 이해하기란 다소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막은 성전 이전에 있었다가 성전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막과 성전은 하나입니다.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나오스는 성전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성전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막의 성전은 장막의 지성소를 뜻합니다. 구약의 장막은 성소와 내부에 있는 지성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성전은 성전의 내부로서 법궤가 있는 곳인 지성소입니다. 증거란 하나님을 증거하며 법궤 속에 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법궤가 장막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장막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5절은 11장 19절의 연속이므로 반드시 그 구절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말합니다.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무지개를 들은 보좌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6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땅에 대해 집행된 모든 심판의 중심인 반면에 언약궤를 가진 성전은 적극적인 측면으로서 12장부터 22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수행하신 모든 성취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계시의 중심은 무지개가 있는 보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22장까지에서 계시의 중심은 더 이상 무지개가 있는 보좌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무지개가 있는 보좌는 주로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이며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성전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란 그분의 건축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11장 끝에는 큰 지진이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분의 끝에는 하나님의 건축이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간증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이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대략 1,300마일인 정육면체일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된 성전이요 계시록의 마지막 11장의 결론입니다. 처음 11장은 큰 지진으로 끝맺지만 마지막 11장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맺습니다. 이 어떠한 대조입니까? 11장의 끝에 있는 지진은 무지개가 있는 보좌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시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멸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그분에게 그분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무지개는 그리스도입니다. 10장 1절은 그리스도이신 다른 심센 천사가 구름을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무지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로 거역한 인류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 구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노아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상기시켜드리는 무지개가 되십니다. 무지개로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의 의로운 분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당신께 상기시켜 드리랍니다. 당신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결국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이 되어 천년 왕국에서 열국들이 될 자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만일 이 무지개가 없다면 장차 올 왕국에서 열국들이 되도록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표현이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11장은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확대된 성전이 될 것이며 그 안에는 언약궤 곧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행사의 결과로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궤가 있는 영원한 성전을 봅니다.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자와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광채나는 여자는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 성은 그 여자일 것인데 이는 하나의 성, 곧 여자로서 그녀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소극적으로 용을 이용하십니다. 사탄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 그분은 사탄아 불못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주권적이십니다. 이 책은 사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하시며 당신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감히 하나님에게 따지려 든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제작자요 너는 진흙이다. 너는 내가 좋은 대로 무엇을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너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나에게 따지려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계시록을 읽고 또 읽은 후에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의 주권을 인해 당신에게 경배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들 중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종들 중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 우리는 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옴. 6절은 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일곱 천사는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나의 의견에 따른다면 일곱 대접을 쏟아부을 일곱 천사는 군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복을 입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일곱 천사에 의해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불이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찬양한 것에 대한 응답임을 가리킵니다.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도가 지나가고 찬양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다섯째인에서 우리는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봅니다. 그러나 15장에는 부르짖음이나 기도가 없고 그 대신 찬양만 있습니다.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오 주여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순교하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셔서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의 왕국을 멸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대신 후기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에 대한 기록 직후에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전 하늘의 광경이 계시됩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군인들처럼 차려입지 않고 그들의 직임을 이루려고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차려입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심판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6장 17절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일곱째가 그의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말하기를 되었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성전과 보좌가 뒤섞여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의 문법 구절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행사는 보좌에서 나오며 둘째 부분에서의 그분의 행사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보좌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중심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보좌와 성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표현, 즉 하나님의 증거와 뒤섞여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보좌에서 나오고 보좌는 성전을 위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표현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처음 11장의 중심 원칙이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의 공적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심판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삶 안에는 수많은 전갈들과 뱀들과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갈들이 여전히 우리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기어들어오고 있으며 몇 마리의 개구리들이 여전히 교회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갈들과 개구리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군인들이 아닌 제사장들이며 그들이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은 후기에 이기는 자들의 찬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좌로부터만이 아니라 성전 속으로부터도 후기에 이기는 자들의 찬양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저 심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더욱 그분의 증거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특히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심판의 보좌로부터 나올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성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대접이 부어진 뒤에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직후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19장은 16장의 연속입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두 방면,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에 관해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제시하려고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19장은 16장에서 대접들이 쏟아 부어진 것에 대한 사실상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이 단순히 보좌로부터의 심판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한층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그분의 성전에서 나온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라는 어구의 의미입니다. 금대접 일곱 개가 일곱 천사에게 주어진. 7절은 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고 말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에 의해 주어진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접이란 작은 것으로서 제한을 상징합니다. 비록 마지막 일곱 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 할지라도 그분의 진노는 제한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온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은 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그분의 마지막 진노에 제한을 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은 극히 엄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짐승과 그의 시민들과 그 왕국 전체는 마땅히 어떤 제한도 없이 철저하게 멸망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소규모로 제한하십니다. 이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니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에 의해 선동되고 적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은 거역한 사람들 위해 완전히 쏟아 부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